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열왕기하입니다.
9장. 한편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살기 등등하여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의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하였다. 다마스쿠스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찾아내면 남자든 여자든 모두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 사울은 땅에 엎어져서 어떤 목소리가 그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물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목소리가 대답하였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그곳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들도 그 소리를 듣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함께 가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까지 데리고 갔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다. 그때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고든 거리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을 찾아가거라. 가서 사울이라는 이름의 다섯 사람을 찾아라. 사울은 지금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다. 사울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손을 얹어주어 다시 눈이 보게 되는 환상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지금 높은 제사장들에게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갈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주께서 다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을 전할 사람으로 내가 뽑은 그릇이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유다의 집으로 갔다. 그는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하였다. 사울 형제, 주께서 나를 그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그대가 이곳으로 오는 길에 그대에게 나타나셨던 예수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가 다시 보게 되고 성령을 가득히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곧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그러고 나서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사울이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해치던 그 사람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예수의 제자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높은 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여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바구니에 담아 성벽에 난 구멍으로 바구니를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사울이 정말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였다. 그러자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로 데려갔다. 그는 사도들에게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것을 말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사이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는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자 믿는 이들이 그것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있는 교회는 안정이 되어서 그 기틀을 든든히 세워갔다. 그리고 성령의 격려를 받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며 그 수가 늘어갔다. 베드로는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있는 믿는 이들을 찾아갔다. 그는 거기에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애니아를 보고 말하였다. 애니아, 예수 기독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애니아는 곧바로 일어났다. 루다와 사론 평야에 사는 사람들이 애니아의 일을 보고 주 예수께 돌아와 믿었다. 욥바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다. 다비다는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루가이다. 다비다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베드로가 루다에 있을 즈음에 다비다가 병에 걸려 죽었다.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씻어서 2층 방에 눕혀놓았다. 루다는 욥바에서 가까웠다. 그래서 욥바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에게 두 사람을 보내며 청하였다. 제발 빨리 좀 와주십시오. 베드로는 곧 그 두 사람을 따라 욥바로 갔다. 그가 도착하자 제자들은 그를 2층 방으로 데리고 갔다. 모든 호러미들이 베드로를 에워싸고 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에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들을 보여주었다.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나서 죽은 여자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하였다. 다비다, 일어나시오. 다비다는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다비다가 일어나는 것을 도왔다. 그러고는 믿는 이들과 호러미들을 불러들여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보여주었다. 이 사실이 온 욥바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서 한동안 머물렀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신 어린 양
열왕기하 제15장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7년에 유다의 아마샤 왕의 아들 아사라가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회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 간 모든 일을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 그래야 주님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격리된 궁에서 살았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샤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샤라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의 조상과 함께 장사 지냈다. 왕자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라 왕 제38년에 여로보암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다스렸다. 그도 또한 조상이 한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야베스 아들 살룸이 역모를 꾀하여 백성 앞에서 그를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스가랴의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그에게서 난 자손이 4대까지 이스라엘 왕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다. 야베스 아들 살룸이 유다의 우스야 왕 제39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그때 가드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야베스 아들 살룸을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살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역모를 꾀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때 므나헴은 디르사에서부터 진격하여 와서 딥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 죽이고 사방 모든 것을 공격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는 그곳을 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하였다. 유다의 아세라 왕 제39년에 가드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열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일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아시리아의 불왕이 그 땅을 치려고 올라오니 므나헴은 불에게 은천 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왕국의 통치권을 굳게 하려 함이었다. 므나헴은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한 사람당 은 53겔씩을 바치게 하였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되돌아갔다. 므나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므나헴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부가히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아샤라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았다. 그의 부관인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아르곡과 아리에와 길라사람 10명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의 요새에서 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부가히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의 아사라 왕 제52년에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 아들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스라엘의 베가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발렛 마하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갔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에게 반역하여 그를 살해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베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느말랴 왕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대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성전에 윗대문을 세웠다. 요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시리아의 르시노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하셨다. 요담은 죽어 그의 조상 다윗의 성에 조상들과 함께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His oath, his covenant, his blood, support me in the whelming flood. When all around my soul gives way, he then is all my hope and stay.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When he shall come with trumpet sound, oh, may I then in him be found, dressed in his righteousness alone, faultless to stand before the thron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삯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앞에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나 받아들이는 것들이 성령으로만 가능하고 육신적으로 소화될 수 없는 것임을 지적했다면 훌륭한 개척자나 스승에게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는 것에 대한 탄식과 안타까움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읽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반드시 연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도 직접 말씀하신 바를 공간복음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 30절이고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이런 경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고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결국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은 육신의 성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그것을 영양소로 만드는 것은 열심히 영적인 활동, 즉 운동을 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성장은 이 땅에 살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멈추고 말지만 영적인 성장은 영원에 어울리게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능함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이죠. 모두가 영원에 합당한 사람답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유치하게 다투고 싸우는 일이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 3절 말씀 중심으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은 자라지 못한 신앙적 특징을 어린아이의 상태로 비유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그 자신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를 일으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마치 자라지 못한 아이가 온 집안을 다 헤집고 다니면 그보다 장성한 가족들이 그 흩어놓은 것들을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이지 못한 일에 시간을 쓰게 되는 것이 같이 교회에 장성한 자들에게까지도 영향이 미쳐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힘을 모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부단히 옮겨가는 싸움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영적인 성장이 멈추면 또다시 육적인 상태로 돌아와 오히려 영적인 일에 대항하고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을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1절인데 100년도 못 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당연히 영혼을 위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애를 써야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2절인데 자라지 못하면 거친 음식을 감당치 못합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히브리서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2절 하반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육신에 속한 모습을 가짐이 바로 자라지 못한 것인데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3절입니다. 자주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눈에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더 잘 나타난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는 야고보서 4장 9절에 라는 당부를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주신 대로 역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기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임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이죠. 교회에서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인 부조화를 일으키는 경계를 오늘 두 번째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앞에서 1장 12절에서도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케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범위가 좁혀져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두 사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4절인데 분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육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실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면 이름 있는 사람들을 간판으로 내세울 필요가 없지요. 아마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세운 창립자인 바울과 학식으로나 율법에 능했던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사도행전 18장 24절인데 이 아볼로 두 사람의 영향에서 막상 막하였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교회가 인맥으로 파당을 짓는 것은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주님의 몸의 구성원으로 모두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꾼들은 믿게 한 일꾼들일 뿐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할지라도 그들은 주님께서 쓰신 사람들일 뿐이지 교회의 우두머리이거나 주인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건 아볼로건 모두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시고 쓰신 사람들일 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믿게 하기 위하여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하늘의 사람 만들기 위하여 보내주신 일꾼들일 뿐이기 때문에 지나간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여기서 있는 저조차도 이런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이것은 비극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망각하는 데서 교회의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6절인데 참으로 귀중한 교훈입니다. 이들의 수고의 역할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심었고 다시 아볼로는 그 심은 복음의 밭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일을 하였다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사람의 노력과 수고도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이 없었다면 아무 가치를 가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고백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7절인데요. 이 말씀은 심는 이나 물주는 이가 쓸데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과 같은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7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각각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용된 자로 각자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앞에서도 7절에 지적한 바 있지만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교회에 관한한 사람이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심고 물주는 이들보다 잘하게 할 수 있는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영적인 일에 사람이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가르침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절대로 거저 일을 시키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8절입니다. 각각 일한 사람은 그들의 헌신한 만큼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훈은 일한 것이 없다면 기대할 것도 없다는 논리도 됩니다. 또 교회와 복음을 위해 일한 자들은 거기에서 자긍심이 끝이 아님을 오늘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역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자긍심으로 하게 됩니다. 적어도 직분에 관계없이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사람과 더불어 하는 일로 끝나지 않고 시간 속의 일을 하지만 영혼을 위해 일한다는 엄청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이치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줌이나 칭찬에 연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상 주심을 기대하는 것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비로 그 지키시고 그의 피 흘려주신 주 생명의 말씀 주심으로 우리 죄 사해 주셨네 죄인 상한 가슴 흐르는 눈물 보시고 은혜로 내 영 먹이시는 큰 잔치 되게 하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주리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식사를 못하신 경우가 이외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예수님은 심한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사탄은 간교한 방식으로 그에게 도전해 왔습니다.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실제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가 없었다면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계셨으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신적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형상과 성품을 타고나신 예수님은 피곤과 굶주림, 갈등과 추위, 슬픔과 절망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신성을 지니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요소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사도 요한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와 강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저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